오늘은 무슨 날?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달력에는 빨간색 숫자가 적힌 공휴일인데요. 우리가 왜 쉬는 날인지 이유는 좀 알고 쉬어야겠죠?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해 정한 기념일, 현충일이죠.
사실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겠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애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6월 6일 현충일 EBS 고전읽기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읽기의 명루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첫 곡으로는요, 송창식의 내 나라 내 결에 듣고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6.25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겪으셨나? 권진영 씨, 뭐 겪으셨죠?
저 살과의 전쟁은 겪어봤는데요. 6.25 전쟁 이런 전쟁은 못 겪어봤어요.
사실 전쟁하면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게요.
뭐 영화 장면을 떠올리면서 상상하는 게 전부인데, 영화로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이걸 현실로 겪은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우, 정말 끔찍하죠. 충격과 고통이 너무 커서 특히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은 트라우마 때문에 제대로 사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또 뭐 6.25 전쟁뿐만 아니라 월남전도 있고 최근에 또 전쟁들도 있습니다.
네네.
오늘을 기념하고 목숨을 바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목숨 바쳐 지켜낸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려면 국민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좀 제가 이상해졌죠? 이렇게 바른말하고 현충일이라서. 예, 가끔씩 지정신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목민심서를 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네, 곧 출마하시겠네요. 아유, 지정 씨.
그럴까요?
고전읽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읽기 홈페이지에도 자주 눌러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 후에 다운을 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읽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NS 얼굴책에 고전읽기 페이지 있는 거 아시죠? EBS 고전읽기 검색하시고 오셔서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있는 권진영의 고전일기와 함께 스튜디오 안팎의 풍경들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6월 첫째 주 함께 읽으신 고전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죠.
네.
근데 어제까지 다 읽었어요, 목민심서를. 그럼
그래요?
오늘은 뭘 하느냐?
책 다 읽었으니까 이만 퇴근해야죠. 공휴일이라 우리도 쉬는 거 아니었어요.
고전 읽기에 주말은 있어도 공휴일은 없습니다.
아.
오늘은요, 목민심서의 깊은 여운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는데, 소설 목민심서의 저자, 네. 저자 황인경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인이세요. 이렇게 미인이실 줄이야. 휴일에 휴식 반납하시고 고전읽기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자, 황인경 작가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입춘 길목에서로 월간 문학 신인상을 수상 하셨고요. 이후 10여 년 동안 집거하면서 정다산 연구에 몰두해서 소설 목민심서를 집필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 정약용의 일대기를 다룬 이 작품은 문학적 성취를 훌륭히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취재와 조사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완벽히 재현해내면서 현재까지 500만 부가 넘는 판매를
우와.
올리고 있는 스테디 앤 베스트 슈퍼셀러입니다.
우와,
야, 500만 부, 야, 대단하네요, 이거 정말.
우와.
1989년에 집게벌레로 방송작가협회 우수상을 수상하셨고, 1990년에는 떠오르는 섬, 1996년에 돈황의 불빛을 출간했습니다. 최근 서기 680년대에 실크로드 왕이라고 불렸던 고구려 출신 당나라 장수 고선지의 일대기를 다룬 고선지를 출간하셨는데, 일어 중국어 영어로 동시 번역되어서 전 세계 50개국에서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을 저희가 모셨네요.
아니요, 출간한 거 아니고요. 그런 네. 계획이 있어요. 아,
계획이요?
아. 예.
고선지?
예, 프로포즈가 와 있습니다.
어, 아, 그래도, 아.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면서 전.
아니, 500만 보면은 도대체 인세가 얼마예요?
인세로 계산하고 있을 때.
그냥 아주 이름이 많이 나신 작가분께서 네. 등단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책, 모든 여러 가지 책을 판 판매 부스를 다 합한 것도 그거기에 미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100만 부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10만 부도 어려운데 지금.
저는 아주 아,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아닙니다.
저렇게
대단하십니다.
겸손하시기까지.
그런데 네. 왜 목민심서를 쓰셨어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유치원 다니고 이렇게 한글을 모를 때부터 유인전을 많이 읽어줬어요. 그런데 저희 큰아이가 굉장히 호기심이 특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저는 역사에 또 상식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고 그래서
네.
집에 백과사전 두 개 정도가 다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뭐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 손을 잡고 도서관에 가서
네.
이제 자료를 찾아가면서 같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제 좀 짧게 이렇게 함축석 있게 이렇게 알려주다 보니까 이 모아놓은 자료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엄마도 공부하는 엄마로 책상에 앉아있는 엄마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도 이분에 대해서 소설을 쓰겠다.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소설을 만매를 계획하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제가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정약용 선생님을 어떻게 그려갈 것이라는 줄거리 시놉시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외로운 작업이었지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됐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엄마로 남고 싶어서 억지로 썼는데 이제 와 생각하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네. 다산 선생님께서는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목민심서 정도가 아니라 네. 뭐 역학, 천문학, 의학, 문학, 뭐 시도 많이 쓰셨고 산문도 네. 많으시고요. 네. 뭐 다루지 않은 대목이 없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적당히 하신 게 하나도 없으시고요. 모든 분야를 철저하게 그 외국 서적도 다 받아들여 보시고 연구하시고 무슨 책이든 읽고 나면 적당히 흘려가는 듯이 읽으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연구하고 파악을 해서 새롭게 다시 재창조 창조해내셔서 책으로 꼭 남기시고 그래서 유배 18년 동안 500여 권이 넘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다루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아쉬움을 적게 한 범위 내에서 써내는 걸 하려다 보니까
네.
거의 그 당시에는 그 시대의 책들과 야화집까지 거의 200여 권을 달달 외웠었어요.
우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소설 목민심서 초판은 이제 다섯 권으로 출간됐고 개정판은 세 권인데
네.
정말 장편 소설입니다. 이 목민심서를 집필하시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나요?
자료 모으면서 이제 책이 나오는 데까지 퇴고까지 10년 걸렸습니다.
야, 우와.
강산이 한번 변할 동안.
네.
진짜 끈기가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럼 지금처럼 워드로 글을 쓰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원고에 일일이 손으로 쓰셨겠죠?
물론입니다.
원고량은 얼마나 됐을까요?
아까 만매라고 하셨는데.
네, 만매.
원고지 200자 원고지 만장이죠?
예. 만장이면
야.
제가 서서 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게 제 키보다 더 많죠.
와.
우와, 닭살 돋아요 지금.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자기의 키만큼 원고를 네. 쓰신 그런 분.
손에 이렇게 굳은 살도 야. 많이 생기셨던
그렇죠.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원고가 있으세요? 유필 원고.
지금은 이제 없어요.
어디 갔어요 그러면?
그냥 계속 끌고 다녔었는데요.
네.
정말 이제 30년도 넘은 것이라서 제가 목민심서 책으로 나온 게 92년이어서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기 시작한 것까지 하면 30년이 넘어서
네.
정말 너덜너덜해졌어요.
아.
그래서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니 달라고 안 그럴게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은 원고가 너덜너덜하고 우리 저기 저는 마음이 너덜너덜하고 뭐 이렇게라도 개그를 치고 싶었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네. 야, 그 소설 목민심서는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의 일대기인 거죠?
그렇죠. 네, 정약용 네. 선생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 시대상을 그린 거죠.
그 어떤 분은 근데 정약용 선생은 너무 곧게만 사셔서
맞아.
드라마틱한 부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간혹 있는데 어떠십니까 의견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요. 네. 또 저도 처음에 글을 쓰려고 덤볐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가 자료를 찾는 중에 이제 아 이분도 남자실 텐데 그 오랜 시간 혼자 계시면서 18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너무 건조하게 사신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거기에서 주옥 같은 글도 많이 쓰셨지만 네네. 귀한 제자들도 많이 키우셨고 또 그 제가 이제 조금 그 이제 만들어낸 얘기 중에 네. 그 여성을 한 분 가까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만들어낸 얘기 얘기는 아니면 아니고요.
실제로
로맨스가 있었어요?
예.
다산 정약용 선생님 로맨스가 있었어요? 유배지에서? 야, 요거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지금 흥분되는데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정민아의 무엇이 되어 듣고 오죠.
그래가지고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정민아의 무엇이 되어 듣고 왔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너무
자,
궁금한 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금 뭐 연구 업적이라든지, 네, 그렇죠? 후대에 미친 어떤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다 접고 로맨스부터 들어가고 있어요.
로맨스부터.
자,
정약용 선생님 로맨스 궁금합니다.
네, 자 허구와 사실을 네. 좀 잘 섞어서 얘기해 주세요.
그 우리 드라마나 영화나 네. 소설이나. 분명히 여성이 빠지면 너무 싱거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산 선생님은 워낙 올곧게 사셨기 때문에 아무리 뭐 후손분들을 만나고 실제로 취재를 많이 다녀보고 해도 자료가 없는 거예요. 여자에 대한 자료가. 네. 그래서 참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자료가 있겠어요? 지금 현실에 현재 그러니까. 현재 바람 피는 사람들도 자료 안 남기는데. 금방 없애는데 걔 지금 백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러네요.
근데
자, 근데
그 제가 전국의 고서점에 그 다 부탁을 해놔가지고 네. 정조시대 다산 선생이 살았던 그 시대의 고서적은 다 제가 수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작은 어느 책자에 여성을 가까이 하여 딸을 낳았다. 문장 하나를 찾은 거예요.
와, 진짜?
그래서 그걸 들고 후손분께 갔더니 부인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살을 붙여서 비안이라는 나를 비기러기안 해서 비안이라는 멋진 여성을 탄생시켰고요. 이제 비안은 이제 사모하는 여자로 또 만들었고 거기에 또 다른 여성을 만들어서 조용히 묵묵히 다산을 보필하고 또 딸을
추종하는,
낳고
네.
예
이제 존경하고 그런
네네 그런 분을 만들어서 소설에 넣어놨죠.
아 진짜 궁금하네. 그 소설 꼭 봐야겠어요.
사실 이게 유배 생활이 18년이라는 게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에 제 생각은 아마 다산 선생은 이렇게 정도를 걷는 분이고 또 마음이 올곧은 분이니까 그러나 워낙 사람이 잘났어.
그럼요.
네, 잘났어. 그래서 여자들이 그냥 다산 선생이 오지 말라 그래도 오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 내 느낌은.
느낌이.
나 그런 느낌 알거든.
아니, 그리고 너무 올곧고 막 이러니까 아, 선배님 아 그런 느낌 아세요?
좀 알죠.
낯설다. 그런 느낌 안다고 하니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어쨌든 그 소설 목민심서 이렇게 10여 년 동안 원고지 200자 원고지 야 사실 말이 만장이지 이거
그러니까.
자기 키가 넘도록 쓰셨는데 그때 처음 쓰셨을 때 이게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셨어요?
반반이었어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네. 다산 선생을 이 정도로 누군가 다룬 사람이 없다. 근데 취재를 다니면서 보니까 몇 분이 취재를 해가셨더라고요. 이름이 크신 분들이.
네.
그래서 잠시 힘이 빠졌었는데 아니다. 그분들보다 저는 더 색다르게 그분을 그려낼 수 있다 이런 네.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면 그렇지 못했을 텐데 오히려 20대였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뜨거운 걸 더운지 뜨거운지 모르고 만지듯이
네, 네.
그래서 용기가 나서 그걸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이라도 다시 다산을 쓰겠냐 한다면 지금도 가장 먼저는 다산 선생을 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만큼 멋진 분이고 크신 분이고요. 또 우리가 꼭 더 깊이 알아야 될 분이고요. 네. 또 세계에 또 알려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조선시대에 다산만한 인물도 드물죠.
아, 물론이죠. 네.
대학자이고 천재이고.
네.
그분이 정말
네, 그 당시에는 성리학이라 그러면 이제 그 뭐 퇴계 선생님도 그러셨고
네.
뭐 남명조식 선생도 그러셨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 성리학의 아주 대가신데 이거는 생각일 뿐이에요. 생이에요, 생. 생각일 뿐인데 우리 다산 선생님은 그런 것을 공부하고 밑바탕에 가득 채운 상황에서 그걸 행동에 옮기신 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용 학문으로 그걸 발전시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아주 놀랄 만큼 그런 대단한 업적이 있으신 분이죠.
아, 그런 말씀하시다가 저 생각이 난 건데 왜 우리나라 집회에는 말이에요.
네.
왜 유학자들만 있어요, 왜? 퇴계 선생, 율곡 선생 물론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두 분 다 그 이 성리학자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만 저 싣고 이제 새로운 집회 도안에는 정약용 선생을 넣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옳습니다.
맞아, 맞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그죠?
예. 네. 웃기지는 않았지만 정말 확실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예. 우리 작가님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역사 소설만 집필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아 이게 드라마로도 제작이 됐었죠?
아 맞습니다. KBS에서 드라마 했었습니다.
사극.
예.
무민심서.
네네.
시청률 잘 나왔을 것 같아요.
잘 안 나왔어. 왜냐면 제가 거기 출연했었어요.
그러셨구나.
아 진짜?
아 그러셨구나.
사극 무민심서에 제가 이주신 역할로 출연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그때 알아뵀으면 인사드렸을 텐데 미리.
예.
감사합니다.
그때 다산 선생의 부인으로 나왔던 분이 김성령 씨예요.
그랬었나요?
그땐 이렇게 드라마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좀 많이 좀 긴장하고 찍으셨었거든요. 근데 요즘 활동을 많이 하셔서 보기
그러니까요.
좋더라고요.
그때 한여름에 그 수염 붙이고 아유. 그 더운 옷 입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조금
네,
고생스럽게 찍었는데 아, 참 애를 썼는데
네.
시청률이 많이 안 나왔어요.
안타깝네.
네, 안타깝죠.
아유, 다시 한번 하자고 해서 저희도 이렇게 쭉 캐스트 해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선배님?
권진영 씨는 뭘로 캐스팅 하시려고요?
저는 우리 작가님이 거기에서 딸 하나를 낳았다는 그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 역할을 제가 하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럴까요?
네. 네. 진행하시죠.
진행합시다.
왜 그래? 우리 가족인데.
정약용을 다시 새로 조명을 해서 만약에 사극이나 드라마로 만들면은 황 작가님께서는 누구를 캐스팅하고 싶으세요?
네, 누구?
그게 뭐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네.
아, 지금은 뭐 모든 것은 그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 누가 배역을 맡느냐에 따라서.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는 전적으로 연출하시는 분께 맡기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도 싶습니다. 그냥.
아니 그래도.
아니 그냥 그 의견. 우리도 가끔 그런 놀이 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 정약용. 정약용의.
현빈 씨 눈매가 좋던데.
아, 현빈?
예.
와.
아 진짜 그 드라마 대박 날 것 같아요.
현빈, 야.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현빈 씨는 근데 정조 역할로 나왔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영민.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소설을 많이 쓰셨는데 역사 소설을 많이 쓰셨어요. 돈왕의
네.
불빛. 지금 그리고 최근에 영웅 고선지 이거 어떤 작품인가요?
그건 이제. 고구려가 망하고 고구려 유민으로서 당나라로 건너가서 서역의 72개국을 정벌한 고선지 장군 얘기를 썼어요. 이제 그 후에 그 고선지 장군은 세 권으로 썼고요. 그 후에는 이제 그 파독 광부 간호사를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독일에 보냈을
보냈죠.
때 그 우리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깔리고 산업화를 빨리 그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그분들의 노고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 젊은 친구들에게 좀 그걸 좀 네.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 글릭 아우프라는 제목으로
네. 글릭 아우프?
네네.
그 무슨 뜻인가요?
그거는 광부들이 그 땅 속에 탄광에 들어갈 때 이제 그 임무 교대를 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손뼉을 마주치면서 글릭 아우프. 그러니까 굿럭 그런 뜻이에요. 살아서 돌아와라.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그걸로 한 권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수술 독도 탈고해서요. 그 두 개 책 곧 나올 거고요.
와. 네. 그러니까 쓰는 건 완성을 하셨는데 아직 발간은 안 된 상태군요. 예, 예. 글리가우프하고 소설 독도.
네. 네.
아, 근데 우리 황인경 작가님은 이 벌써 쓰는 이 스케일이 달라.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스케일이 달라요.
고선지. 이 그 중원의 대륙을 휩쓰는 그 장군 실크로드를 개척한 고선지, 뭐 정약용 소설 독도. 야, 이런 거 보면은 좀 배포가 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역사 소설, 창작 소설에 비해서 집필하기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특별히 역사 소설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고요. 과거는요. 네. 그리고 또 과거는 미래의 또 그 길잡이거든요. 그래서 길잡이.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역사를 많이 등한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그 저기 모든 것들이 발전할수록 역사는 우리가 더 깊이 또 더 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하나의 일조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끼면서 역사 소설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도 좋은 소설, 좋은 책 많이 써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그럴게요. 이상은의 언젠가는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목민심서를 이번 주에 함께 낭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소설 목민심서의 저자 황인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황인경 작가님께서 우리 고전 읽기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강을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큰 스승 다산이라는 제목의 황인경 작가의 특강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산 선생은 워낙 큰 인물이신데 15분에 요약한 특강을 부탁을 하셔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산 선생님의 그 훌륭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꼽을 수 있다면 효제 사상이에요. 다 선생님은 유배가 계신 동안에도 자녀들 교육을 글로써 계속 편지를 보내서 그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그 이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그 폐가가 되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유배를 가고 또 사형을 당한 이런 집안이 됐지만 너네는 글 읽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된다. 동물과 사람과의 차이점은 글을 읽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글을 끊임없이 읽다 보면 효제 사상이 자리를 잡게 되고 실천을 하게 되고 또 어떤 것을 하든 학문적인 것을 뒷받침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실패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걸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편지 한 대목 한 대목 그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자상하게 엄마만 너희 엄마라고 모시지 말고 너희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댁에도 찾아가서 엄마한테 하듯 똑같이 해라. 그리고 얼마 전에 편지를 보니까 큰아버지가 서운함을 가지고 너네를 인사를 제대로 안 받으신다는데 그분이 풀어질 때까지 그분 앞에 가서 그분 곁에서 그 마음을 풀어드려라. 너네는 별거 아닌 걸로 화를 내셨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분은 그것만이 아니라 작은 어떤 여러 가지가 섞여서 그것이 쌓여서 그런 것을 표출하셨을 것이다. 누군가를 서운하게 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겨라. 이런 아주 사소한 것부터 또 자녀들이 닭을 키운다 이런 편지를 보냈을 때 닭을 키울 땐 보통 사람이 키우는 것처럼 그냥 모이 주고 물 주고 그렇게 내팽개쳐 키워선 안 된다. 학자고 선비가 닭을 키운다면 가사를 보탬을 하려고 키우는 거는 잘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닭을 키우려면 닭에 대한 연구를 하고 분류해서 키워보고 성격이 다 다를 것이다. 닭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책을 쓰고 기록을 남겨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닭을 키울 때 하나의 표본으로 또 참고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가면서 키워본다면 수확이 늘어날 것이고 닭의 양질의 닭을 키워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까지도 하셨고요. 또 이제 그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 선생님이 그 굉장히 그 교재가 좋으셨어요. 그래서 학문으로 존경하는 분들은 그 퇴계나 남명조식 선생님 같은 분들은 거의 200년 가까이 차이가 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 학문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익히 아셨지만 또 아버지와는 33살의 차이가 있거든요. 아니 32살. 그런데 33살 위인 권엄이라는 그 대사관도 하시고 공조판서, 형조판서 하시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같은 남인이셨기 때문에 아버지 마냥 그렇게 따르면서 굉장히 그 학문적으로 깊은 교류를 서로 가지셨는데 막상 정조가 죽고 이제 그 신유박해가 심각해지고 다산이 유배를 갈 지경이 되니까 이제 권엄도 같은 우리나라로 지금으로 따지면 같은 당이죠. 그런 입장이면서도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 그 사람과 가깝지 않다라는 걸 가깝다 그러면 너도 한편 아니냐 이렇게 모략을 당해서 그냥 끌려가 또 유배를 당할까 봐 오히려 다산과 다산의 형 약종과 뭐 황사형을 다 죽여라. 이렇게 배신을 받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배 가서까지 그분의 그 원한을 갖지 않고 그분의 학문적인 것에 높이 평가한다. 그분을 존경한다. 이렇게 할 줄 아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봐도 참 이렇게 그릇이 클 수가 없거든요. 그분의 사소한 자기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원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다 내려놓고 그분의 존경할 만한 대목을 과감하게 필로 남기셔서 이분의 이런 업적은 대단한 분이시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할 줄 아는 분이라면 그분은 역시 큰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또 다 선생님의 멋진 부분을 많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요. 정말 이 시대에 그분이 사셨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많은 훌륭한 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계시고 이제 실제로 또 뭐 연예계도 물론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도 굉장히 뭐 반기문 사무총장도 그러시지만 학자분들도 그러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정말 정신적 지주 같은 분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다산 선생님은 저도 지금 얼마 전에도 또 제가 소설 탈고하고도 계속 매일 다산 선생님의 작품을 읽어요. 그런데 그분의 작품을 읽다 보면 아, 다 선생님은 이렇게 멋진 분이야. 그게 날마다 날마다 점점 더 그 분량이 커져요. 그런 걸 보면 다 선생님의 작품은 더 많이 알려줘야 되고요. 그 작품 제가 소설 목민심서 이번에 또 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작품 또 목민심서를 새 권으로 다시 또 개작을 해서 새로 또 새 자료가 번역이 된 것들이 너무 주옥 같은 것들이 다시 또 나왔어요. 그래서 다산 선생님께 가끔 또 제가 성묘도 가거든요. 꽃 들고 가서 제 아버지보다 더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다산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오는데요. 정말 이분은 제가 뭐 언제까지 글을 쓰는 사람으로 남을지 모르겠지만 글을 쓰고 있는 한은 정말 이분에 대한 작품은 계속 개작을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에게도 자부심과 긍지를 줌으로써 또 그분께 배우고자 하는 것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의 앞으로의 가장 큰 숙제는 그것입니다.
네. 아, 이거 저 정말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네. 마음이 진정이 안 되네요. 또 노래를 또 한 곡 듣고
와야 되겠어요. 노래 주세요. 노래.
웨스트 라이프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You Raise Me, 황인경 작가님의 신청곡 듣고 옵니다. 네, 웨스트 라이프의 You Raise Me Up 듣고 왔습니다. 야, 근데 우리 황인경 작가님께서
네.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을 물론 이제 소설의 소재이기 때문에 또 존경하시고 이렇게 취재도 하시고 연구를 하셨지만
그렇죠.
굉장히 이 존경과 사모의 정이 깊으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인터뷰 그때 목민심서 내놓고 네. 인터뷰할 때도 그랬어요. 저는 10년간 다산이라는 분과 열애를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 평생에 뭐 제가 눈을 감을 때까지도 제가 가장 사모하는 마음이 크신 분 다산 선생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어떻게 근데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좀 미남이시죠?
아 인물도 출중하십니다.
그렇죠?
현빈 씨 못지 않습니다.
아니 어디 그 저 남양주의 기념관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 가면 초상화 비슷한 게 있긴 있는데
초상화
굉장히
있어요.
예 있죠.
예.
예 좀 아주 미남이에요.
칼칼하게 네. 미남이시죠.
네. 그러시군요.
맞아요.
턱은 뼈죽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지적으로.
네. 네.
지적인 그런 풍모가 있으세요.
네.
근데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쓰신 글이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뭐 그 당시에 그 세태를 한탄하신 그런 글이 하나가 생각이 나네요.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저 함경도 사람은 뭐 이래서 쓰지 말고 인재를 등용하는데 뭐 평안도 사람은 또 평안도 사람이라 안 쓰고 뭐 남도는 또 남도라서 안 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 감정, 지역 차별에 대한 한탄하는 그런 글을 쓰신 게 기억이
예,
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유배가 계실 때 애절량이라는
애절량
아주 가슴 아픈 얘기가 있는데요. 그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니까.
네.
흉년이 들어서 세금 바칠 것은 없는데 그 뭐 죽은 사람은 아직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내야 된다 그러고 받아가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임신한 아이까지도 세금을 걷어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나의 몸을 잘라서 네.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남자분이 자기에게 남근을 저를 자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통탄하시면서 네. 애절량이라는 시를 쓰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시대가 좀 가슴 아픈
그럼요.
일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시대 속에서 빛났던 정말 우리가 우리 민족이 보존하고 내내 알려야 할 훌륭한 인물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또 우리 황인경 작가님께서는 소설 목민심서라는 것으로 좋은 작품으로 저희들에게 또 하나의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오늘 고전 읽기를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한테도 또 무한한 책임이 있겠죠. 어떤 역사적인 인물을 소설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은 드라마 같은 경우 보면은 재미를 쫓아가다 보니까 네. 소설 역사적인 왜곡이 좀 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역사 시간에만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 그게 역사인 양 또 이렇게 혼돈을 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역사를 다루는 우리 작가분들은 역사의 왜곡을 좀 자제하시고
네.
역사에 맞는 거기에 맞는 픽션으로 네. 이제 재미를 만들어서 더더욱 역사적인 현실 사실이 더 돋보이고 우리에게 기억되게
네네.
또 인식되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 또한 앞으로도 또 여러분께 또 책임감 있게 여러분이 정말 꼭 읽어야 할 인물들 발굴해서 성실하게 여러분께 많이 읽어주신 보답으로 더욱 성실하게 열심히 네. 잘 쓰겠습니다.
아우 그냥 오늘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다시 저희들에게 또 큰 희망을 주시고 좋은 작품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건필하십시오. 고전읽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 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D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블렌딩 원두를, 청호에서 유기농 선식을, 디박스 그룹에서 손소독제 포켓 젤을 드립니다.
타임기획에서 목민심서를, 주니어 김영사에서 만화 정약용 목민심서를, 랜덤하우스 코리아에서 소설 목민심서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야간여행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자, 저희 고전 읽기를 주파수를 통해서 듣는 분들도 많지만 네.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반디를 통해서 듣는 분들 참 많아요.
예, 저도 밤마다 듣고 있습니다.
밤마다 들어요?
예, 밤마다 이게 책을 읽다가 잠드는 게 좋은 꿈을 꾸더라고 또.
아,
또 푹 자고.
잠도 금방 오죠 또.
그러니까 푹 자고. 예.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 후에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읽기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네. SNS, 얼굴, 페이스, 책, 북, 네. 이 얼굴 책에 고전읽기 페이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권진영 씨가 거기에 매번 또 이미지 인증샷 올리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안팎의 풍경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아쉽네요. 예. 그럼 오늘 마지막 곡으로 시인과 촌장의 좋은 나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오늘 6일이 현충일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6월에는 또 우리 민족에게 6.25 한국전쟁이라는 아픈 흉터가 남아있는 달이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3주 동안은요.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고전을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다음 주 그 첫 번째 작품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전장의 인간 읽어봅니다. 전장의 인간.
전장의 인간.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아주 명언을 남겼더라고요. 전쟁에 참여하는 것, 전쟁에 그 얽매이는 운명을 나는 증오한다. 그러나 전쟁에 휩쓸리는 운명보다도 더 싫은 게 있다. 그것은 바로 패배다. 이런 얘기를 남겼더라고요. 네. 그 책에 보니까 여러 유명한 사람들의 전쟁 경험기를 헤밍웨이가 직접 엮은 세 개의 작품입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전읽기의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